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오늘 보는 33절 이하의 말씀은 그 위의 구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구절인데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해놓고 저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거기 나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그 명단이 다 나와 있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막은 것, 그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 또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통하여 그 자식, 죽은 자식을 돌려받은 것, 수넴 여인이 또 그 애를 돌려받은 것,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영웅적인 일을 했는가를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지켜서 그 보상으로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33절, 34절, 35절 앞에 있는 데까지는 그 뜻이 그런 대로 통하겠지만 그 뒤에 것들, 35절 하반절부터 있는 어려운 문제들, 36절 같은 데 보면 희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한 일들 같은 것은 만일 그것이 믿음의 영웅적인 행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글들을 쓰고 있다면 그 뒷부분은 앞에 있는 것들과 연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 32절에 등장한 인물들이 사무엘상 12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훌륭한 그 도움을 준 사람들인가 하는 영웅으로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이었, 개인적으로는 영웅이라 불리우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쓴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면으로도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영웅시하려는 의도가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일에 한 번도 시선을 돌리시거나 잊으시거나 늦으신 적이 없다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3절 이하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갖는 뜻은 그것과 일관되게 어떤 뜻으로 기록된 것인가 하는 면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 쓰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영혼들을 향하여 잊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신 손길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손길들인 이 사람들이 쓸모있어서 쓰임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쓰임받은 것, 그래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 이 일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할 때, 그것이 믿음의 영웅적인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일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번 설교할 때도 이게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멀뚱멀뚱 있다 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하는 일들은 다 말하자면 초월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격과 권위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일이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말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인간을 쓰고 계시다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쓰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그러니까 꾸정물에 손 담그기 싫어서 뭘 쓰는 거죠. 말하자면 뭐 고무장갑 같이 말해요. 또는 부직갱이 같이 내가 직접 뭘 그걸 만지기 나빠서 그 더러운 것을 만지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쓰듯이 인간을, 이 종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러 거기에 맞는 일에 우리 같은 것들을 불러서 그 일에 동역자를 삼았다는데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격으로 대접하는가, 어떤 수준으로 상대하고 있는가를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 사건 중에서 제일 정점을 이루는 것이,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아브라함의 생애가 조금 더 계속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이 설명을 할 때 거길 하나의 절정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치는 셈입니다. 그 시작은 그의 나이 76살에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등장해서 12장에 부름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76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 나와서 30여 년, 그가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나이 좀 그래도 걸을 만큼은 돼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되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하나님과 사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하는 걸 초점으로 성경이 삼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로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할 때 쓴다 말이죠. 이 사건을.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자식도 바쳤는데 그까지 헌금 안 하기냐, 이렇게 이제 공갈 협박 용으로 쓰이는데, 그 면으로 쓰는 것이 꼭 틀리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초점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과 30여 년 동안 사귀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자 기꺼이 바쳤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단 말이죠. 이러기에 정말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걸 초점으로 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센가로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인격적 차원에서 항복을 시키려고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실수를 자주 범하느냐 하면 사실을 납득시키는데 전도에 초점을 가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 내세가 있다는 것,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급급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납득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납득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공갈을 치냐 하면 좋다,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라도 믿어는 놔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공갈을 치고 전도를 끝마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실을 보여줘서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 방법이었다면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데리고 그 스크루지 얘기 같이 말해요. 지옥 가서 지옥에 한번 이렇게 담궜다 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으악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와서 이렇게 그럼 예 믿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거를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낸단 말이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 항복한 한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함으로써 우리의 항복이 사실 이상의 항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매일 성경 몇 장씩 보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그리고 죄는 절대 짓지도 않고 회사에 가면 우선 성경책부터 꺼내고 식기도 하면 30분씩 하고 그 짜장면이 다 불어 터지고 그리고 뭐 짬만 남은 휴가 같은 것도 얻으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격이란 옳은 것으로만 항복하거나 옳다는 것 하나로만은 다 채워지지 않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옳지만 틀릴 때도 있다고요. 네 말이 맞다. 근데 너 천국 가라. 근데 난 너랑은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인간이 갖는 인격의 그 크기라 말이죠. 사람은 보다도 더 큰 것으로만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은 신앙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이 사실은 사기를 쳐먹었어요. 에? 이번 이 일만 해주시면 제가 이번부터는 꼭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죠. 그럼 해요? 한 두 달 하다가 또 있죠. 왜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갑갑할 게 없거든요.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또 개판치고 살다가 또 급한 일이 생겨. 하나님 이번 일만 해주시면 지난번 것까지 합쳐서 곱빼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제 따지러 온 적 봤어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너 안 지키기냐? 안 그러세요. 그냥 놔두시죠. 왜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거든요. 그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가까운 친구분이 그 집안이 유복해서 그 노시는 일에 열심인 친구분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이분이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려서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그 예수 믿기를 권했지만 상대방이 놀기에 바빠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또 열심 있는 신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을 뭐 여러 가지로 위협, 유혹, 뭐 협박 뭐 다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안 믿었는데 이분이 고속도로 상에서 갑자기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차만 옆에 세워놓고 저 잠시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가서 다시 생명을 찾았습니다. 겁이 나죠. 근데 기회는 찬스 아니에요. 사모님이 죽인 거예요. 마지막 경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경고. 다음번엔 간다. 알아서 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가장 가까운 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뭐라 그랬어요? 그건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말 마지막 경고일까 하는 이분과 이분이 왜 이것이 왜 마지막 경고일까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직 항복할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 항복할 자리까지는 안 왔는데 마지막 경고라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항복스럽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새 집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사자, 부부, 그 이제 그 가장 큰 협박의 주인공 부인, 그 지원 사격자 장로님 부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릴 저와 저희 집사람,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 때 되면 이제 겁이 나니까 음식을 고급을 시키죠. 그리고 먹을 틈은 없어요, 말을 시켜서. 목사님, 이것이 최후의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랑 다 물어 뭐해? 당신은 자꾸 그걸 또 묻고 그렇게 분명한데도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지막 경고가 아닙니다. 으악한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지원 사격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이 믿음의 식구들이 더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이렇게 한두 번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그거 하나로는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 한 번 해서 알아듣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요, 악질이 걸랑요.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항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몰아서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실 거예요. 그건 용서보다 그만큼 기다리실 거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항복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진정한 항복이 있도록 기다리시지 몰아넣어서 굴복을 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란 인격과 인격이 갖는 가장 고상한 관계란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아니요, 기계적 관계가 아니요, 폭력에 의한 굴복이 아닌 항복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등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 쉽다니까요. 우리를 쓰는 게 훨씬 불편하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격과 수준과 그 고급한 일에 우리를 대등한 동역자로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신단 말이죠. 써먹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께 대접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설명들의 초점인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이나 신명기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친구같이 대면하여 안 사람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란 뭐죠? 대등한 관계잖아요. 얼굴을 대면하여 앉아요. 이렇게 굴복하고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두렵고 굴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같이 대접해줬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얘기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드온, 입다, 바락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들이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대등한 동역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들어 쓰셔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을 세워서 하신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이. 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만 독점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그저 굽실거리는 그런 소모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게다가 그 뒤에 있는 얘기들, 이 앞에 이렇게 대접받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는 것도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이고, 뒤에 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떤 항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관계를 깰 수 없었느니라가 그 뒤라 말이에요. 어떤 일들? 풀무불 같은 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바벨론 포로가 됐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신이라 다 나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다른 신을 섬기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용광로예요. 세 친구가 거절해서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너희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아니라고요.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지요. 안 해주시면 나도 몰라요. 이따우 신앙밖에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관계라고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접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을 놓고 말이죠. 이해관계나 굴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접했죠? 이렇게 대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얘기하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떤 대접을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대접한 거예요. 대등하게. 그래서 그가 하실 일을 말해요. 그에게 무슨 동의를 구하거나 무슨 충고를 바래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접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불의한 자들 때문에 의인들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만일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같은 의견을 주고받고 같이 결정하듯이 아브라함이 신하나 무슨 뭐 그 종으로서가 아니라 대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나라를 멸하지 않겠다까지 간다고요. 서로 무슨 그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등한 입장에서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이 초대를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자식을 바치라 할 때 기꺼이 바친단 말이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소원입니다. 이게 믿음의 관계라 말이에요. 시편 9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에는 대표적인 시가 다윗의 시가 많죠. 그리고 다윗의 시들 혹은 그 앞에 있는 시들을 앞부분, 보통 앞부분에 있는 시들은 대부분 한 그 성도가 그 생애의 위기의 직면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 감사하는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오면 특별히 이제 뒤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들은 어떤 사건을 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 글을 쓴 이들이 그의 전 생에 걸쳐서 깨우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은 한 개인만의 감격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공감된 감사의 시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그 국가적 역사에 걸쳐서 공감되고 확인된 감사시로서 시편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9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인간이 그의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하여 교제하며 배우고 항복한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친 그 항복이라 말이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항복들인데 문학적으로 보면 졸작이에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최상급 표현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감을 얻은 찬송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모두에게 사실로 항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를 지극히 높이라, 더 높이 높이라, 힘을 다하여 찬송하라, 그거에 계속. 이게 뭐 음악으로 얘기하면 계속 크레센도예요. 시작부터 포르테시모고, 그 포르테시모에서 계속 그 크레센도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음악도 아니죠. 그냥 쿵꽝꽝꽝 쿵꽝꽝이죠. 그냥. 왜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아니 한 민족의 전 역사에 걸쳐서 항복한 시다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항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대접한 것과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한 인간의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항복의 시들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으로 인한 주인과 종으로의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로 우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자연을 만드시고 행복과 기쁨과 그 감동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그런 항복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요. 그런 충만과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비장하고 장렬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순교가 요구될 때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것을 요구할 때야 그것이 비장하고 장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꽃 피우는 시기에, 그것이 자라나는 시기에도 밤낮 이렇게 힘주고 부들부들 떠는 것은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야 될 때는 힘을 다하여 생명을 꺼뜨리려는 죽음과 싸워야 될 때는 이게 부들부들 떨고 정말 장렬해야 되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도 이놈의 나무가 싹이 나거나 꽃이 안 피고 밤낮 부들부들 떨고만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신자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형성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부요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습 하나, 눈빛 하나, 거동 하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나비 같고 꽃 같고 큰 나무 같고 산 같고 푸른 하늘 같고 저녁 노을 같고 큰 대양 같고 그런 것입니다. 자비하고 지극하고 그윽하고 오래 참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산업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는 길이 그냥 칼날미 같아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누가 조금 잘못하면 째려보고 누구 좀 모자라면 충고하기에 바쁘고 충고가 벌레 충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쏜단 말이에요. 독을 갖고 전갈 갖고 독사 갖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신앙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신뢰와 항복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은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꼭 성경책을 들어야만, 전도를 해야만, 식기도를 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있으면 따뜻하고 깊고 뭔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표요, 책임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믿음을 요구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자랑인가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신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넘침이 여러분 전 생애에 걸쳐서 여러분 이웃 앞에서 생명과 그 생명의 부요함이 열매 맺는 그런 사람으로 감사와 자랑과 승리로 엮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굴종을 요구받고 있는 것도 아니요, 책임만을 짐같이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자랑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새로운 삶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이웃들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고 그리고 꽃 피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부요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넘치는 복되고 부요한 삶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믿음으로 승리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